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은요, 너무나도 불안하며 두렵게 하는 것들이 예상치 못하게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고 위협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문이 있어서 우리 신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두렵게 하는 것에 놀라지 말게 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에 놀라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나의 약함을 깨닫고 놀라지 않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놀랄 것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돕겠다 결정하신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담대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약함과 사건, 사고들이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오늘 곧 베풀어 주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떠신가요? 오늘도 이 기도문의 고백처럼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신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가운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네. 수리자매님은 일상에서 불안하거나 두려운 것 없으셨나요?
아, 네. 불안하고 두려운 게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좀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잘 할 수 있을까?
네.
과연 적성이 맞는 건가? 이런 네. 두려움이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제가 지금 현재에서 제일 제가 저의 어떤 지금 과제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처해진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 상황에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그 문제의 부딪힘에 불안이 가장 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나이를 먹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다친 경험도 있다 보니까 아마 안전에 대한 불안이 늘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소리 자매님 나눔처럼 우리 모두는 불안하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린 모두 두려움에 마음이 힘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힘이 되어 주시려고 먼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고 그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 살아갈 때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강한 손 붙들어주셔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삶을 버거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리자매님 기억해서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불안으로 인해 만들어진 다양한 심리적인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특히 관계적으로 불안할 때 누군가와 밀착 관계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럴 때 상호 의존적인 동반 의존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반 의존의 원인 중 불안정한 애착 요인이 있습니다. 동반 의존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가족, 연인, 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대방을 통해서만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반 의존 관계는요, 어린 시절 양육자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에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애착 관계는요, 자기 자아상과 정체성이 혼란, 그리고 타인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좌우되는 감정을 의존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자기 분화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관계적 의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기 분화는 대인 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 분화는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 분화가 높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신의 관계를 점검해 보셨는지요? 자기 분화가 낮고 동반 의존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불안은 여러분이 더욱더 타인과의 관계를 관계 속에서 집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불안을 먼저 다루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네.
먼저 호흡과 명상하기입니다. 심호흡으로 감정을 한 박자 쉬면서 신체적 긴장을 완화시키기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재구성입니다. 내가 망할 거야. 난 할 수 없어.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등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일기 쓰기, 감정 쓰기 등도 좋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정리되고 자기 통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잘 기억해 주셨습니다. 불안을 다룰 수만 있어도 우리 일상은요, 훨씬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리자매님은 한 주간 불안을 다루는 방법 중 사용하신 방법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 보셨는지 우리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조금 좀 막연한 미래 이런 불안으로 인해가지고 뭔가 제가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한 불안이 높았는데요.
네.
그래서 좀 감정 일기, 그냥 일기를 써봤었어요.
네.
그래서 써가지고 나의 지금 현재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다 글로 써서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조금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대처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글로 쏟아내니까 괜찮고 그리고 아, 내가 지금 이제 현재 이 상태네. 뭔가 이렇게 자기 통제감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처도 이렇게 잘하고 있네라는 걸 보니까
네.
너무 안심이 돼서 나중에 이런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거나 뭔가 이렇게 해야 될 때 이렇게 글을 많이 적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우, 잘하셨네요.
네.
네, 감정일기나 또는 그냥 일상적인 일기
네.
네, 다 좋습니다. 객관화시켜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일상에서 불안을 다루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지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용하셔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관계 방식은요. 유년기 부모와 밀착된 관계를 가졌거나 유년기 애착이 손상이 깊을수록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불안을 다루는 훈련과 함께 동반 의존과 자기 분화 수준을 높이는 회복을 위한 접근 방법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각자 서로 다르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소리자매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나 갈등 상황이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놓여 있고 경험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상황과 문제 앞에 우리도 역시 대응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삶을 대하는 방법이나 반응, 생각 등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이해하셨어요? 자, 심리학자 칼 융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 융은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삶의 태도가 서로 다르고 어떤 사람은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갖고 심취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관적인 내부 세계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네. 외향성과 내향성을 말하는 것이군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요, 극단적으로 외향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내향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중간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외향성과 내향성의 사람이 서로 관계를 갖게 되면 각자의 성향 때문에 둘 사이에 서로 통하지 않는 장벽을 느끼기도 합니다. 일명 성격 차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런 성향의 차이는 각자 상대방에게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 이런 이유로 비판하거나 판단, 평가하여 오해와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은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 속에서 이런 성격 차이로 인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없으신가요?
아, 네, 맞아요. 있어요. 저는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같은 성향의 사람은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편하고 한데 저랑 반대인 성향은 뭔가 안 통하는 것 같고 근데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또 제가 못하는 걸 그 사람이 너무 잘하고 이런 거는 또 가끔 또 멋있어 보이고
네네
이런 막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그런 다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소리자매님은 외향형에 가까우세요, 내향형에 가까우세요?
저는 내향형에 가깝습니다.
아, 내향형에 네. 가까우시군요.
네.
네, 앞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의 나눔처럼 우리는 차이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 다름을 알 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반 의존과 자기 분화는 자라온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성장 환경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것이 바로 성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격은 그 사람이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왔는지
네.
어떤 환경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교육을 받았는지 등에 따라 깊은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질과 성격의 차이가 있는 거죠. 기질은 유전적인 영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바로 성격은 이렇게 환경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처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히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는 동반 의존에서 회복을 위한 접근, 즉 먼저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이 모호하고 존재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생각, 자기 돌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반의존은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된 심리적인 방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질은 유전적인 성향이고 네. 성격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셨는데요.
네.
동반의존의 치료적 접근에서 성격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 타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힘들어할 때가 있죠.
네. 네.
그래서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 속에는 어떤 성격적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드러나는 모습들이 참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다름을 말할 때 성격 차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며 상대방에게 대한 불만을 말하기도 하죠. 그만큼 성격은요, 우리의 행동 방식이나 삶에서 아주 독특한 개별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소리재미님이 성격의 정의에 대해서 읽어주시겠어요? 성격은 무엇일까요?
네, 성격은 가면이라는 뜻의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가면처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통해 개인의 특성, 행동 방식, 신념 등을 미루어 짐작한다는 의미로 씁니다.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은 행동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식을 떨어도요, 오랜 기간 함께하다 보면 그 본성이 드러나죠. 이런 특성으로 성격은요, 행동을 바탕으로 타인을 판단할 수도 있게 합니다.
그럼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며 사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성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지금의 성격과 또 과거 뭐 몇 년 전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하는 내 모습이 있고요. 맞죠?
네네.
네. 그리고 또 지금의 내 성격과 또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진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즉, 네. 저마다 다른 삶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생존을 위한 투쟁과 노력이 지금 현재 자신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람들의 성격은요, 되게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호적이거나 배타적이라고 또 말합니다. 즉, 이 말은요, 성격에는 보편적인 특성을 보이고 그 특성을 알아감이 또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즉,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수준의 힘을 뿜어내지 않고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모두 다릅니다.
아, 성격의 유형인 외향성과 내향성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면 관계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을까요? 소리자매님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7, 80%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러면 우리 소리자매님이 파악하신 7, 80%면 많이 알고 계시는 건데 갖고 계신 성격의 장점과 또 단점 하나씩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장점은 되게 혼자 있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뭔가 인내심 꾸준히 하는 것을 잘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단점은 너무 제가 좀 몰입도 잘하다 보니까 그 반대로 다양하게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빠르게 대처하는 걸 좀 어려워하고 좀 이런 특징을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시군요.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자신이, 네, 몰입도에 따라서 또, 즉, 어떻게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조금 느리는 게 단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듯신 어떤 걸 깊이 생각하고 끝까지 해내는 인내심이 또 강점이시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잘 얘기하고 알고 계시네요. 자, 이처럼요, 자신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신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격을 구성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성격을 구성하는 요인이 있군요. 네. 혹시 그것은 무엇인가요?
네. 자,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 건데요. 성격을 연구한 학자들은요. 성격의 구성에 대해서 다섯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요인 우리 소리자매님과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요인은 외향성이다. 외향과 내향은 힘의 방향을 뜻한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외부로 발산하는 활동에 편안함을 느끼고 활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힘을 비축한다.
네, 그럼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어떨까요?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자기 내부를 향해 적극적인 사람이다. 자신을 탐구하고 어제 일을 돌아보고 글을 쓰고 되뇌이며 사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리자매님이 내향성이 강하죠?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향성이 높은 사람들 또한 그들 안에 일어나는 역동은 외향적인 사람들만큼 굉장히 큽니다. 외향성은 좋은 성격, 뭐 내향성을 소심한 성격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저마다 힘의 방향을 잘 잡아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바로 나다운 내가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격 요인은요. 바로 우호성입니다. 외향성을 좋은 성격으로 오해하는 것은 대개 이 우호성과 연관이 됐고요. 우호성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좋은 성격은 우호성과 연관이 깊다. 우호성은 타인에게 우호적이고 협동적인 사람이며 공감을 잘하고 이타적 행동에 능숙한 사람.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묻어나는 사람이 지닌 성격 특성을 보인다. 우호성은 외향성과 상관관계가 높아서 외향적일수록 우호적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호성은 외향성과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일수록 우호적이고 타인에게 공감 잘하고 타인을 위한 행동도 즉각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고 보여지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네.
외향적일수록 우호적인 경우가 많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호성의 주요 특성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우호성은 주요 특징은 공감 능력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배려한다. 두 번째 특징은 이타성이다.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세 번째는 신뢰성이다. 사람을 쉽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마음으로는 겸손합니다. 사람을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조화를 추구한다. 마지막으로는 온화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선호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호성,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 많이 들어가 있죠.
네. 네,
사람관계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감 능력,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조화를 추구하는 겸손함과 갈등을 피하는 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온화함, 또 남을 돕고자 하는 이타성, 굉장히 좋은 특징을 갖고 있는 우호성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역시 외향적인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외향적이면서 우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요.
아,
네. 그래서 우호성이 낮은 사람의 경우가 조금 있는데요. 우리 조금 더 이 우호성이 낮은 사람의 경우를 더 보겠습니다.
네. 우호성이 낮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인 성향이 강하다. 타인을 의심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설적인 편을 선호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호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호성이 높은 사람은 대체로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나치게 우호성이 높으면 자기 주장이 부족하거나 타인의 요구에 지나치게 순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내향성이 조금 강하시지만 우호성은 어떻게 본인을 있다고 높다, 낮다, 어떤 정도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우호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방금 그 특징들을 읽어보면서
네.
너무 한 거의 네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내가 우호성이 생각보다 높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네 가지가 뭘까요?
공감 능력이랑 네. 이타성, 신뢰성, 그리고 겸손함인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공감 능력, 또 이타성, 신뢰성, 겸손함이 우리 소리자매님의 모습 속에 있다 보니까 나는 내향성이지만 우호성이 높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나치게 우호성이 높으면 자기 주장이 부족하거나 타인의 요구에 지나치게 순응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모습은 안 보이시나요?
저는 오히려 자기 주장이 좀 강한 편이어가지고
네.
걱정을 안 했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네.
본인 주장이 조금 강하신 편이라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면 타인의 요구에 지나치게 순응하는 모습은 잘 보이시지 않나요?
이것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네.
양보, 순응을 좀 안 하는 편이고요. 웬만한 거는 그래도, 네, 좀 양보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무조건 따라가거나 순응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한번 내가 이거다라고 결정하면 잘 물리거나
네.
타협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내가 결정한 것을 잘 그냥 끝까지 갖고 가시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만 또 중요한 건 아니다. 저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또 그거를 다 조율하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나눠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우리 소리자매님의 내면의 강함이 조금 느껴지십니다. 맞습니다. 지나치게 우호성이 높으면 자기 분화가 낮은 사람의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 분화가 낮다는 것은 동반 의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네네.
네. 그래서 우호성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네.
네. 이해하셨나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해하셨나요? 나의 모습 속에 외향성과 내향성의 모습이 좀 강한지, 또는 우호성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부분들을 잘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자 여러분 성격을 바뀔 수 있을까요? 성격은요, 비교적 일관적이어서 웬만하면 안 바뀐다고 말하지만 비교적이라는 말에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겁게 여기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이고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네, 먼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에스겔서예요.
네, 에스겔서는 우리가 오늘도 만나 방송에서 처음으로 읽어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죠.
네, 성경 66권을 또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에스겔서를 보통 뭐라고 하나요?
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선지서들은 어떤 책들이 있나요?
아주 많은데 대표적으로 몇 권만 말씀드리면 뭐 이사야서가 있고 예레미야서가 있고 또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혹은 내용이 짧은 호세아서나 미가서, 하박국서 등이 있어요.
네, 들어보니까 선지서에 속한 성경 책들이 많네요.
그러면 왜 에스겔서를 선지서라고 말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은 누구인가가 중요한데.
예, 그러면 선지자들은 누구였나요?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를 말해요.
아, 네. 두 개의 단어가 마음에 와닿네요.
어떤 단어?
시대적인 정황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중요한 단어를 잘 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선지서와 선지자들을 이해하게 되었네요.
네, 그렇네요. 그죠?
목사님, 그러면 에스겔서도 네. 에스겔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시대적인 정황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시대적인 정황이 어떠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시대적인 정황은 어땠을까? 에스겔서 1장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나요?
네, 그발 강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장소가 아주 특이합니다.
네, 왜 특이한 장소죠? 그 그발 강가가요.
왜냐하면 이 그발 강가가요, 남유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방 나라 바벨론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게 되었죠?
BC 8세기에서 9세기에 그 당시에 열국의 강대국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나라 또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 사이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늘 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BC 605년에 길가메시 전투라는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를 무찌르고 새롭게 부상합니다.
네, 그러면 남유다도 바벨론에 패배하게 되나요?
맞아요. 슬프게도 BC 603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패배하면서 바벨론이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네, 다니엘 기억납니다.
네, 성경에 있죠. 그리고 BC 597년에 바벨론은 두 번째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끌려가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포로 끌려갔는데 에스겔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라.
아, 끌려간 사람 중에 유다 왕 여호야긴 왕도 있었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끌려간 사람 중에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나라 그발강가에 있었군요.
그렇죠. 바벨론의 그발강가는 바벨론에 끌려온 남유다 포로들이 모여서 살았던 정착촌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다이고요. 2장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다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네, 서른째 해는 언제이냐면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예요.
아,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가 서른 살이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2절에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사장이었군요.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사장이 성전에서 직무를 할 나이가 바로 서른 살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네.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방 나라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게 될 거라고 예언하거든요.
예루살렘 본토에 있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죠?
아,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이제 어디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지금 포로로 바벨론 그발강가에 끌려왔는데 지금 바벨론 그발강가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디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근데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에 있다고요?
네. 2절 말씀입니다.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그발강가입니다.
맞습니다.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바벨론 그발 강가, 바로 포로 정착촌에 누가 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셨다고요. 4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무엇을 보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스라엘 본토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군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이방 땅, 이방 나라 바벨론, 또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난민촌인 그발강가에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셨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또렷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 그발 강가 난민촌에서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근데 중요한 건 누구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고요?
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임하시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라고요?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희예요. 이제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은 장소, 예루살렘이냐, 성전이냐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의 문제예요.
네, 어쩌면 이 말씀은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이 없어도 돼요. 남조선이 아니어도 돼요. 혹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조건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더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 말은 또 대조적으로 남조선에 살더라도 교회 건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해요.
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기 때문에 임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살아야 하겠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있는 어디에서든지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이 저보다도요 더 많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도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 목사인 저보다도 더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보다도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의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저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사실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두 분은 교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있을 때 혹은 일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고 느낀 적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집 근처에서 공원을 산책하다가 보면 그 자연 속에서 자연이 주는 그 평안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맞아요. 때가 많은데
맞아요.
요즘은 매미 소리가 굉장히 자주 울리죠. 그리고 좀 습하지만 그 공기 또 너무 더울 것 같아 바람이 또 나오죠. 그런 거 보면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태초부터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나 뭐 여러 가지 누리고 있는 모든 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게 예,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사라 자매는?
네, 저도 이제 말씀을 읽거나 책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이제 막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 네, 그때 이제 그 마음에 너무 감격해서 이제 예배하고 혼자서 이제 찬양하고 할 때가 있었는데 보통 저는 집에서 그런 일들이 좀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집 밖에 잘 안 나가지고.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두 분도 또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예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굴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의 묵상 중에 혹은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한번 나눠볼까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장소나 특별히 그런 게 없고 제 마음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걸 또 새롭게 알았고요. 항상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북조선에 계신 분들은 교회가 없잖아요. 네, 그분들도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좀 강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으로 또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아,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은미자매는 더 하나님의 임재와 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일상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행위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은미자매는 어떤 행동이 좀 내가 이런 행동을 조금 고쳐야 되겠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좀 개선, 이렇게 순종해야 될 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좀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네, 말씀이나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좀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좀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가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게 뭐 절거나 뭐 다른 딴짓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게
마음의 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은미자매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니까.
네.
그래요.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는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바벨론에 사실 끌려갈 때에도 비참했고 거기서 사는 것도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할 때도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고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들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 또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사라자매 일상의 인생의 삶에서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